10장 온전한 대의 심의 그리고 공정성. 1절. 자,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 체제를 어떻게 조직해야 될까? 헌법 제정자, 미국 헌법 제정자들이 이 문제 내린 답은 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들의 공식은 온전한 대의 더하기 심의였다. 그래서 1절로 가죠. 그래서 1절 심의와 공정성. 그래서 5, 6, 7, 8 문단에 각각 1, 2, 3, 4를 붙여서 심의가 공정성에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준다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선호를 무시하여 편파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문단 6.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수정하도록 강제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자기 이해에 기초한 주장을 시민은 걸러낼 수 있게 한다. 문단 7. 세 번째. 시민은 또한 사람들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교육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할 수 있다. 우리 아까, 아까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괄적인 그 심의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단 8,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민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공정성에 공헌할 수도 있다. 2절, 온전한 대의와 공정성. 자, 그러면은 방금 것은 심의가 공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2절은 온전한 대의가 공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온전한 대의는 첫째로 우리 인식상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의 선호를 마치 우리인 것인 것처럼 다루기는 인식상으로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나오는 것, 직접 어떤 의결권을 가지는 자리에 그게 있는 것,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게 둘째랑 연결되는데 다른 사람의 주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다. 문단 10.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도록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의가 온전한 대의는 바로 이런 식으로 공정성에 공헌한다. 3절 입헌주의 기원에서 심의와 온전한 대의. 버크의 모델. 에드먼드 버크는 문단 14. 심의와 온전한 대의 둘다 옹호했던 중요한 정치 사상가였다. 문단 15. 올바른 정치적 결정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버크가 심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명백한 텍스트적 증거가 있다. 뭐 이걸 한번 읽어보면은 그 밑에 이제 보면 그에 따르면 의회는 국가의 심의의 회합이었으며 그 공공광장에서 대의자들은 공동체의 진정한 객관적인 이익을 규명할 기회를 가진다. 단순히 입장만을 가지고 즉 자기 지역구에서 뭐 이걸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것만 계속 주장하고 남 이야기 들을 생각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토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버크에 따르면 대의자는 올바른 판단을 내린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을 당신의 견해에 따르느라 희생한다. 여기 당신은 유권자를 말합니다. 당신의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배반하는 일이다. 문단 16. 시민은 그러므로 통치자의 바른 정치적 결정을 설명하고 보통 사람들이 올바른 답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핵심 개념이었다. 이게 상당히 엘리트주의적 개념인데 이것이 계급 출신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의회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이익을 알아낼 수 있는 어떤 토론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의원들이 장점을 가진다는 것이지, 의회 의원들이, 교육반 전문가로 뛰어난 사람들이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다. 문단 17. 버크는, 대의 기능도 강조하였다. 물론 그는 엘리트주의 사상가였기 때문에 어떤 이익이 대표되고 어떻게 대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협소한 관점을 지녔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기본적으로 상인, 지주, 전문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될 이익이 상인, 지주, 전문가 이것만 딱 언급한 거죠. 그리고 그는 대의자의 수는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투표가 아니라 토론에 대해서 염려했다. 기본적으로 버크는 대의자는 이제 이해관계 이익 집단이나 뭐 이런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최근에 공공 선택 이론적 관점에 익숙하지 않죠. 그런 것들이 발전한 건 최근에 정치 사상적 영향이고 이때만 해도 공직자들은 공공 이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활동한다는 이론적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와서 헌법제정자들의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문단 19. 헌법제정자들의 모델은 버크의 정치적 사상 중 많은 부분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간 다른 점은 온전한 대의 개념은 버크의 것보다 덜 제한적이고 다소 덜 엘리트주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문단 20. 그렇다면 버크와 같이, 심의를 중시하게 되었는데, 이 심의 정치 체계를 어떻게 설계했는가? 문단 20에 이제 ABCD로 나왔죠. 대의 체제, 간접 선거, 긴 임기, 그리고 교환에서 하나 빠졌는데 D가 빠졌죠. ABC 다음에 E가 나와버렸는데 D는 대선거구제. 그 적극적인 임명과 소환의 권리를 거부. 근데 대선거구제는 어떤 협소한 이익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다양한 이익들의 발언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고 심의정치 체제와 대선거구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A, B, C, E만 제가 뽑았고, 대의제만이 이 성격이, 이성이 격정을 누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고, 간접선거는, 이 간접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이 간접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하는 전체 선거구민보다 더 분별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뽑을 때, 간접선거 하죠. 참 어리석은 헌법제정자들 때문에 미국 사회는 계속해서 간접선거를 해야 됩니다. C. 그들은 긴 임기를 옹호했다. 그래서 대의자는 공동체 이익에 대해서 수호자가 될 것, 사람들에게 더 차분하고 침착한 성찰의 시간과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임기가 너무 짧아버리면은 지금 막 격정에 차가지고 이런 건데 실상 해보면은 또아 대의자의 어떤 생각이 옳았구나 이런 것은 해보면 안다는 거죠. 그든 적극적 임명과 소환의 권리를 거부했다. 대의자 그들 자신의 의지를 갖지 않고 항상 국가의 견해에 알랑거리게 만드는 결과가 생기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A, B, C, D, E, D를 빼고 A, B, C, E를 보면은 이 심의의 옹호가 엘리트주의로 빠지는 어떤 전형적인 설계의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심의가 결국 특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만이 헌법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그 사람들이 집중적인 토론을 하여 결국 시민들에게 남은 일은 대의자가 결정한 일에 설득당하는 일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만이 과연 시민민주주의의 구체화가 될 것이냐. 이것은 결국 우리가 그 플라톤의 문제를 번역해 놓은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이 남에서부터 이제 계급이 나눠져 있고, 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소질이 있고, 또 소질이 있는 가운데서 특수한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올바른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면, 여기서는 의회라는 정치적 장애에 있는 사람들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전제로부터 다시 엘리트주의로 빠지게 되는 문제 어떤 논리 전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의 정보와 의사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을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와 어떤 대안들을 판단하는 능력이 그 사람이 사회적 의사결정에 관련된 많은 유통되는 정보, 유통되는 망이라는 그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뭐 의회에 있나 안 있나 뭐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시고, 그래서 결국 플라톤이 제기했던 그런 정치철학의 문제를 최근 네트워크 이론의 발전을 통해서 돌파함으로써 엘리트주의 혹은 중후민주주의, 일관성 없는 격정의 중후민주주의, 이 양분법을 우리 제도 디자인할 때 돌파해야 될 것입니다. 문단 21. 다른 한편으로 재정자도 온전한 대의 체제를 옹호했다. 그래서 그들은 문단 23에 보면은 메디슨은 특히 그의 주저에서 이 점을 강조하였다. 정치체제의 등목이라는 책에서 그는 사회는 분단되어 있다. 가진 자와 자산이 없는 사이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그리고 해밀턴 맨 마지막 23 문단 23맨 마지막에 해밀턴에 따르면 산업의 발전은 모든 공동체에서 소수 다수 간의 구분이 있을 것이다. 즉 자산과 무자산과의 구분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분리된 이익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특성을 포착한 것이죠. 헌법 제정자들이. 그래서 108페이지 외부적 이질성, 내부적 동질성 문단 24. 헌법 제정자들 이두 집단은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와 소수는 내부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버크의 기준에 의한 메디슨은 연방주의자 56편에서 각 주에서 뽑힌 몇 명의 대의자들이 출신주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상원의 경우에는 출신주별로 이제 한 주당 똑같은 수를 뽑죠. 하원은 이제 인구 비례로 뽑는데, 상원은 미국의 경우에 이제 동일한 수를 뽑게 되는데, 이게 주별로 이제 연방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주별로 동등한 목소리를 대표한다는 측면도 있고, 주가 각각 다른 이익을 가진데 주 내부적으로는 동질적인 이익을 가질 것이란 거죠. 그래서 해놨는데 지금 생각이 참 무식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 미시시피주 이러면 미시시피주가 하나의 단일한 이익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지금. 미시시피주 내부의 미국 전체로 묶었을 때 흑인이냐, 노동자 계급이냐, 여성이냐, 레즈비언이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미시시피주의 이익 이렇게 해서 동질적인 이런 건 아닌데, 상원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민주적인 어떤 정당성 측면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주 말고 이제 계급적 측면에서 보면은 제도 체계가 버지니아주의 채무자와 채권자, 메릴랜드주의 채권자, 채무자 등의 동등한 목소리를 낼 기회를 줘야 되지만, 각 주의 상인, 전문가, 제조업자, 군인, 그리고 농민에게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전 국가의 채무자, 채권자를 아우르는 대의는 전 국가를 적절히 아우르는 대의를 의미하였다. 이게 무슨 독단입니까? 네, 이런 걸뭐 설정해 놓고 자기가 보기에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상당히 독단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문단 25, 그들이 동질성을 추정한 정도는 매우 컸다. 재정자든 채권자들이 어느 주에 살든지 간에 항상 채권자의 이익을 옹호할 것이고, 채무자들은 항상 채무자의 이익을 옹호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주요한 제도적 관심자는 저기 채무자, 채권자, 즉 무자산가, 자산가들 모두에게 대표를 통해 동등한 목소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데, 뭐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미국 헌법 제정가들이 이런 소수와 다수, 자산과 무자산가 사이의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 생각해서 이들에게 동등한 권력을 부여하는 일이 그들의 주요한 제도적 관심사였죠. 해서 어떻게 했을까? 문단 26부터 나와 있죠. 정치체계 두 집단 모두를 포함시키는 일의 가능성. 그들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제도적 도구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일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가 직접 선거, 두 번째가 간접 선거, 세 번째가 대선 구구제. 근데 직접 선거는 다수가 정부에 통합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간접 선거는 소수가 정부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 뽑을 때는 간접 선거, 하원이나 상원을 뽑을 때는 직접 선거, 또뭐 상원에서 각 주별로 동일한 수를 뽑는 것은 이제 또한 주별 어떤 대의 체제 동등한 목소리를 부여. 그 다음에 대선 구구제는 문단 27, 편협한 무대에서 실행 가능한 개인적인 청탁에 기대어 나온 경쟁자들 가운데서 명백히 일반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즉 재산권에 대해 아마도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출되기 유리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선 구구제를 하면은 무자산가가 이제 다수를 이루니까 한 명밖에 안 뽑죠. 그럼 전부 다 무자산가 대표가들만 뽑을 텐데, 대선 구구제 하면은 뭐 네다섯 명씩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두 명은 이제 재산권을 가진 사람 되는 것이고, 재산권 이익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문단 28에 보면 대선 구구제는 명백히도 정치 체제 내에 존재하는 소수 이익을 만드는데, 이 소수라는 것은 이탈릭체를 보면, 그리고 지주나 다른 자산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재산 지키는데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죠. 헌법 제정하면서 이게 점점 소수가 되고 있고 다수자가 커가고 있단 말이죠. 산업화를 통해서. 그래서 얘들이 입법을 통해서 재산의 공유제라든지, 아니 재산을 분점하든지 이런 요구를 할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대의를 한다는 아이디어는 훌륭한데, 이 아이디어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분단되어 있는가, 무엇이 공정한가의 측면에서 생각을 그들의 계급적 편향 때문에 잘못하게 된 것이죠. 소수와 다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소수 약자 이러면은, 소수자 이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성도 숫자로 보면은 다수지만 한 사회의 반을 차지하고, 또 전쟁 같은 거 나면 여성들이 엄청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소수자라고 부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소수는 지금 재산이 많은데 민주주의를 하다 보면은 숫자가 쪽수가 딸려가지고 그 재산권 침해당할 자산가들을 의미했고, 이들이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될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헌법에서 재산권 이런 걸 중요하게 이제 보장할 수 있게 하고, 그 소수가 비토권을 줄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매우 까다롭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헌법 제정을 하려면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원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고, 상원에서 또한 3분의 2 찬성을 얻은 다음에 모든 주에서 또 국민 투표에서 50% 이하를 각각의 주도 되고, 모든 주를 합쳐서도 50% 이상을 넘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 주만 반대를 해도 헌법 개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 단계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한 단계만 거치면 되죠.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3분의 2만 높으면 되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에서 그냥, 50% 넘으면 되죠. 그리고 뭐, 각 지역도별로 또50% 넘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한 단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연성헌법처럼, 이렇게 된 까닭도 거기에 있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헌법, 이 정도로 개정할 수 있어야지. 미국처럼 해놓으면은 너무 개정이 안 돼가지고 간접선거제라든지 뭐 지금 투표 계산 방식, winners take all, 그러니까 승자 독식 체제 이런 거가 문제가 엄청 많은데도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지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그 문제가 드러나서 실질적으로 위너가 루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못 고치고 있죠. 제 생각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거 고칠 수가 없어. 어떻게 고쳐요? 미국 사람들 상당히 불쌍합니다. 걔들은 21세기에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 제도를 실시하려면 참갈 길이 멀죠. 한국 사람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 제도를 좀 고민해서 좀 설득을 좀 하면 해볼 만한 일이죠. 문단 30. 이와 같은 신념을 바탕으로 재정자들은 어떤 중요한 결론에 쉽게 이르렀다. 한편으로 다수는 정치체제에 의해 과대대표될 것이라 결론지었다. 사실상 그들은 다수가 과소대표될 가능성은 심지어 고려조차 안 하였다. 그들은 다수에 너무 많은 목소리를 주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근데 실제로 다수는 과소대표되죠. 한국 사회에서도 다수인 노동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수인데 노동자들 국회에 보통 진출 못하죠. 우리나라 국회 구성원들 보니까 33%가 법조인인데 법조인이 우리 국민의 33%입니까? 1년에 뭐 몇백 명 뽑다 이제 1000명 뽑기 시작했는데. 걔들이 어떻게 33%를 차지할까? 한나라당은 거의 50%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모순적 위치 계급이 대표고 또그 사람들 또돈 모아가지고 되면은 자산가 계급이 되는데 자산가 계급으로 빼곡하게 대의자들이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다수가 과대대표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물론 출신 성분이 어떻든 만약에 책임성 있게 이 다수의 어떤 선에 반응한다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바에 따라서도, 이게 엘리트 토론에 의해서 또 공중의 선호가 결정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일은 힘든 것이죠. 31, 문단 31. 다른 한편으로 체제가 소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보호는 주로 사법부로부터 올 것이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론은 판사는 간접 선출되고 간접 선거는 소수 집단의 성원의 선출을 보장하고 소수는 동질적인 집단을 이루고 소수 집단의 성원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이익 추구라는 동기에 따라 행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집단의 보호될 것이다. 즉 사법부가 자산가 계급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거죠. 또한 행정부가 비토권을 가지고 있죠. 대통령이 법률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부권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거부권이 최근에 사용된 것은 고건 그 대통령 집무대행이 있었을 때그 국회에서 사면권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 사면권이 너무 남용되고 있죠.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왜 풀려나와야 됩니까?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용한 거죠. 그 권력 남용인 겁니다. 그런 남용을 막는 어떤 사면권 법안이었는데 고건 집무대행이 그걸 갖다가 비토를 해버렸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집무대행 하는데 특별한 대통령의 권한에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일은 비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직무대행도 엄연히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고, 그 행정부가 헌법상 되게 중요한 어떤 문제,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을 막는 어떤 제안이란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입법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도 들지 않고 단순히 현상적인 직무대행이란 이유로 3분의 2의 재의결을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를 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이유를 확실히 제시를 했어야죠. 그런 현상 유지 직무대행이 할 일은 오히려 직무대행이 비토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직무대행의 범위를 넘어선 남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먹고 대통령이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의회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당이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미국하고 달리 한국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항상 법률안 제출이 행정부가 다듬없다 하더라도 의회를 통해서 제출됩니다. 근데 법률안 제출권까지 있는 사람이 비토권까지 가지고 있으면 지나친 권력 집중이 아닌가. 뭐 이거 딴 이야기였고, 하여튼 그런 비토권을 통해서 행정부를 통해서도 또한 보호하고, 상원 역시 비토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체계 때문에 미국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그 자본주의 색채가 짙은 그런 국가가 된게 이런 헌법적인 설계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했을 때 나름대로 타당한 생각을 부분적으로 했지만 나눈 기준선도 잘못되었고, 딱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내부는 완전히 동질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잘못되었고, 그 기준선을 나눴는데 규범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단순히 그게 소수 다수이기 때문에 소수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은 살인자가 소수면 소수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말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어떤 기득권이나 그런 것들이 과연 보호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절에는 뭐 윤리학 발전이 그렇게 안돼 있었고, 그때의 어떤 전반적인 민주주의 모델 분위기가 보호민주주의 모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자기들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21세기를 사는 미국 사람들까지도 그게 완전히 얽혀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의 핵심은 간취하되 그들이 맞닥뜨렸던 한계들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4절, 현대사회에서 온전한 대의체제의 성취하기. 문단 33, 제정자들의 시대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사회는 18세기 사회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나는 이 명백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이 심의와 온전한 대의 모두를 요구한다는 아이디어는 여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측면에서 가장 주요하게 바뀐 것은 온전한 대의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다. 제 생각에는 심의에 대한 관념 역시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국회에서만 무언가를 제대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적절한 정보와 토론의 기재만 있으면은 노력과 정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사람들은 자신이 의회에 있던 아니면은 시민단체에 의한 토론회 세미나에 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런 막그 시민적 결사체가 활발하고 국민들의 이런 빠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서 정보들을 시간과 정력만 투자한다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리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죠. 그것도 분명히 상황이 변한 거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로베르토 갈가렐라가 지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바뀌었다. 그래서 심의 제도 디자인이 곧 의회 엘리트주의로 빠지는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분명히 다시 재고해야 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헌법학자들이 계속해서 헌법을 가르치면서 한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다. 그래서 대리는 안 되고 대의다. 그래서 뽑는 것만 하고 토론하고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한다.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대의민주체제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럼 또 정치 실제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비체제적인 여론에 상당히 의존해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헌법 이론에 대한 반성도 없고 비체제적인 여론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숙고된 시민의 심의된 의견으로 제도적으로 표출하고 그것의 의사결정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헌법 이론과 실제 정치 실제와 간의 커다란 괴리를 그대로 두고 앵무새같이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또한 이 재산권 소유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어떤 숨은 의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당화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문단 35. 그래서 온전한 대의의 현재적 의미를 탐구하려 할때 고려해야 하는 변화는 다음과 같아. 다원주의. 그래서 문단 36 이렇게 되죠. 다원주의라는 사실. 현대사회는 더 이상 두 개의 서로 다른 고정된 인지될 수 있는 집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대신 현대사회는 종교철학 도덕교 이상의 광범위한 복수성에 의해 특징 지어지며 이것은 단순 우연적인 역사적 조건이 아니라 민주주의 공공문화에 존재하는 영속적인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 롤즈가 이런 말을 했죠. 이 서로 다른 집단들은 서로 다른 이슈에 대해 각각 다른 연합을 결성한다. 그래서 최근에 공지영 씨 인터뷰를 봤더니 자신은 낙태를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낙태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동질적이라 생각하면 여성이라면은 낙태 규제에 관해서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의 엄격한 낙태 규제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여성이라고 해서 저희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한의사랑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복수성. 이게 다양한 복수성이고 서로 다른 집단, 서로 다른 이슈에 대해서 각각 다른 연합을 결성하는데 이걸 자기 어떤 헌법 제정자가 자의적으로 규정한 자산과 무자산과 여성, 남성 네가 메릴랜드 주에 사느니 미시시피 주에 버지니아 주에 사느니 이런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너희 내부는 다 동질적이다 이런 규정에 통해서 이 연합들은 전혀 대표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소수의 변화하는 연합을 보고 단순히 두 집단으로 나뉘어진 사회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외적인 이질성 또한 내적인 이질성이다. 문단 37은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것이고 그녀 자신을 여성, 레즈비언, 자유주의적, 변호사, 기타 등등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녀의 정체성의 결정적인 요소들이다. 그래서 모든 그룹의 대표를 보장하는 일의 어려움. 문단 38. 사회 온전한 대의를 획득하기 위해 직접 선거나 간접 선거나 대선 구구제에 기댄다는 오늘날 합리적이지 않다. 문단 39. 이 새로운 사회적 맥락적 관련된 이익이 너무나 많고 다양해서 전 공동체의 대표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생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사회적 맥락은 현존하는 정치 체계에 대해서 중요한 의문, 즉 인식적 미덕의 훼손을 가져온다는 거죠. 즉 정치 체계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고려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을 동질적으로 다루고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집단이 어떻게 해서 그 결정이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대의했다고 정당성을 확보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인 것이죠. 자, 문단 40.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의회가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견해를 통합할 것인가? 어떻게 이 모든 집단에게 정당한 요구를 할수 있는 목소리를 다 부여할 것인가? 사법부는 또한 어떻게, 과연 사법부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현재 우리는 사법부에 의해 소수의 이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미 헌법 제정자들이 믿었던 것만큼 확신할 수가 없다. 헌법 제정자들이, 그들이 관심 있었던 소수, 즉 자산가들이, 사법부를 통해서 보호받을 것이라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로크시 판결 같은 거 보면은 제가업 그 공장에서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입법을 그 뉴욕주가 했는데 그 주의 입법을 위헌으로 판결했어요. 그 위헌으로 판결했는데 그러면은 제가업을 하는 사장들은 엄청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재산권을 잘 보호를 했어요, 사법부가. 근데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 여성 동성애자, 이민자, 기타 등등의 권리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그리고 사법부가 더 이상 특정한 소수자의 성원으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가?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러한 확실을 가질 수 없다. 즉, 자산가 계급은 사법부를 통해서 보호될 것이라고 정당하게 이렇게 확신했던 그런 헌법제정가들의 확신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강남 출신 외고 출신이 사법부의 33%인가를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강남 출신 외고 출신이 우리나라 33%입니까? 아니죠. 뭐 입법부나 사법부나 이게 온전한 대의가 그런 식으로 구성해서는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입법부에 들어가려고 해도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야 되죠. 변호사가 왜 의사는 같은 전문직인데 의사는 없을까? 의사는 쉬면 안 됩니다. 쉬면 저기 실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의사는 이제 사무실 쉬면은 그 기계 놀리면 돈이 엄청 고정 비용이 발생되죠. 근데 변호사는 사무실 쉬면 문 닫으면 돼요. 임대료 안 내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 많이 10년 동안 정치했다. 녹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와서 다시 공부해서 사건마다 다시 공부하면 되고 이렇게 차이겠는데 이건 그냥 실없는 소리고. 하여튼 먹고 사는 것도 해결돼야 되고 뭐 정치 자금도 내야 되고 그뭐뭐 기탁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사업부도 시험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잘 사는 사람들로 좀 구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선발 체계로는 선발 체계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만으로는 안 되나요? 왜냐면은 우리가 쿼터제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도 그러면은 우리가 쿼터의 기준이 될 것의 범주를 정해야 되는데 그 범주를 누가 정할 겁니까? 그걸 지금의 국가기관 구성원들이 정할 수 있을까요? 헌법제정자들한테 맡겨놨더니 쿼터를 갖다가 자산가들한테 많이 줬죠. 그럼 지금의 어떤 우리 국회의원들이 쿼터를 제대로 줄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쿼터를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적인 동질성을 가정하는 겁니다. 여성이면 여성, 어떤 직업, 직역이면 직역, 지역이면 지역. 그래서 부산 사는 사람들은 다 한나라당 지지자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고, 기준 자체가 기준 설정에서 많은 정치적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쿼터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한 받아들일 만한 것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지금 쿼터제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문제되는 측면이, 되게 명확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로서 지금은 이제 지역구와 관련해서는 강제적인 쿼터제가 없고, 그 비례대표 의원과 관련해서 40% 쿼터제가 있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국회의원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지역의회에 있어서 비례대표에 있어서 아마 쿼터제가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센티브가 있을 거예요. 인센티브가. 비례대표 그게 다시 바뀌는가? 국회의원도 강제하는가? 그건 제가 찾아보고 제가 강의 올리는 거기에 적시를 해놓겠습니다. 하여튼 그 성과 같은 경우에는 딱 남성 여성 딱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보이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근데 그걸로 나누지 않는 아까 복수성, 종교철학, 도덕교육상의, 그리고 많은 이해관계상의 복수성은 그런 걸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직역대로 한다 그러면은, 직역별로 그러면은 대의자를 뽑은 뭐 어떤 길드주의적 체제가 될 것이냐, 의사 명문 뽑고, 뭐 정보통신기술 부문에 일하는 사람 명문 뽑고, 농민 명문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면 또 직역도 뽑아놓으면은 사람이 직업으로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정책의 문제도 다뤄야 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정치 철학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단 42, 112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을 보면은 중간쯤에 즉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대표자가 선거의 회고적 성격을 통해서 공정하게 행동할 동기를 받는다는 아이디어다. 이런 의미에서 몇몇 저자들은 대의자가 내린 각 결정에 대해 유권자의 회고적 판단을 예상하기 때문에 대의자들이 그러한 동기를 갖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생각은 이론적으로도 회고적 판단 논변이 증명하는 것은 기껏해야 대표자들이 다수자의 이익에 충실할 것이란 점밖에 보장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합인 소수자의 연합 이런 것들의 온전한 대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건 회고적 판단 논변이 이론적으로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고 또한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져. 대표자들은 매우 긴 임기를 가진 덕택에 선거 시기 사이 동안 동종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이 기간 대부분 동안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 시기에 와야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그들이 대표의 좋거나 나쁜 행동을 적절하게 차별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국회의원 투표하는 게 정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본회의 한번 열리면 한 회기당 법안들이 100개에서 200개 사이가 통과가 되는데, 물론 거기서 이제 그 의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의견이고, 우리가, 한 정당으로 봐도, 정당으로 차별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100개, 200개 다 기억해가지고, 기억하는 것도 문제고, A는 마음에 드는데 B는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그래도 뽑아줘야지 하고 뽑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들은 숫자가 많고 그들의 행동은 공개되지 않고 놀라울 정도의 익명성을 부여받게 되고 원하기만 하면 익명성 뒤에 숨을 수 있다. 보통 다 까먹죠. 관심이 없고 또 차별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정책 자체에 대해서 소수자의 연합의 실질적으로 제도화된 체계적인 정치적 의사결정을 부여받는 제도적 디자인만이 이런 변화된 사회에서 온전한 대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직역으로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든, 지금처럼 정책별당, 그런 어떤 전략적 연합을 반영하지 않는 체계는 온전한 대의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수 있겠습니다. 문단 44. 우리가 해야만 하는 정녀도 중요한 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온전한 대회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문단 44. 그러니까 113페이지 첫 번째 줄. 각 정치가 의회의 토론을, 그러니까 정치가 의회 토론으로 한온 가능하다는 생각. 정치가 의회에서 시작하고 끝난다는 생각. 즉, 보호민주주의자들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의회 밖의 정치도 의회 정치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동그라미 동시에 의회 문 밖에서 일어나는 정치를 제도화할 체제를 생각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제가 방금 말한 것이죠. 별표 치시고. 문단 45. 또한 이 사법부, 연방대법원의 경우에 내적 일일성이라는 것을 잘 보장할 어떤 선발체제를 고려해야 되는 지금의 간접선거는 되지 않는다. 특히 소수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해서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기능의 일부인 사법심사 제도를 담당하는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기관 구성은 온전한 대의와는 거리가 멀고 정당 정치를 예정하지 않은 형식적인 권력 분립 구조에만 지나치게 치중했던 구성 방식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을 대통령이 3명, 의회가 3명, 그리고 사법부의 대법원장이 3명 이렇게 하는데, 일단 대통령과 정부, 국회 여당은 대의적 측면에 봐서는 사실 같은 견해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당이 대변하는 어떤 이익 집단이 거의 두 배로 대변되는 것이고, 또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와 같이 온전한 대의가 구현되어야 할 헌법기관을 구성하기에 적절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법부 대법원장은 결국 사법부라는 독특한 어떤 라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사법부의 구성은 의회나 행정부 수장과는 달리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이 아니죠. 그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다시 간접적으로 헌법재판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제4의 기관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넓게 봐서는 사법부에 속한다고 할수 있고, 사업부가 사업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일종의 동종교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 강남 출신 외고, 그다음 뭐 서울대 법대 출신 선골들이 승진을 잘하죠. 선골이라고 부르는데, 선골 맞습니까? 진골입니까? 진골이 낮은 거 맞죠? 예, 선골이 높은 거죠. 그 진덕여왕 이런 사람들이 다 선골이죠. 김유신 이런 사람 진골이죠. 예, 김유신 진골이고. 선골들이 쭉 올라간데, 이 선골들이 우리나라, 그러면은, 결국 막 고등법원장 뭐 이런 거 이상 올라가면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80% 국민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게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법부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사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다 알아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자기들한테 물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법조 일원화를 통해 가지고 능력 있는 어떤 변호사나 검사로부터 이제 법관들을 충원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간접선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간접선거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법이 문제인데, 온전한 대의를 실현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또한 쿠폰을 받는 결사체들이 제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 온전한 대의가 되지. 뭐 소선거구제 하듯이 판사를 뽑으면 당연히 다수자의 이익을, 다수자의 어떤 통념에 맞는 생각만 하는 그런 어떤 법논리만 펴는 판사 뽑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임용제로 하는 것보다 더 나쁘겠죠. 임용제로 하면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던지 가만히 이렇게 숨죽이고 있다가 뜻을 펼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부의 구성할 때 간접선거제를 하고 쿠폰을 받는 다양한 결사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제도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를 그냥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만 여성 몇 명, 그다음 뭐 자산가 몇명 이렇게 구성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뭐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몇명 이런 쿼터제를 실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쿼터제에 대해서 문화적인 거부감이 일단 성별 쿼터제에 대해서는 어떤 헌법기관과 관련해서는 거부감이 없죠. 하지만 성별 쿼터제가 하나의 잠정적 조치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답안일 수는 없죠. 내적 일일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유색인종 판사 뽑아놨더니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그 유색인종 판사, 즉 흑인 판사가 보수적인 판결만 잇따라 내리고 있는 있죠. 지금 부시가 구성하였던 재판부에서. 그럼 부시는 생색도 나고, 아, 나 유색인종 판사 뽑았다. 그리고 실제 하는 일은 자신의 어떤 인종적 이익, 인종과 꼭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흑인들이 그 빈곤계층이 많단 말이죠. 그 빈곤계층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법안의 문제에 대해서 자산가 계급에 유리한 판단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소수 집단의 대표를 대법원에 보낼 수도 없고 대법원 숫자 다 합쳐봤자 9명입니다. 범주 나눠봤자 한 범주만 나눠도 끝이에요. 그래서 뭐두 범주 나누면 이제 계산 안 됩니다. 이 도전의 중요성을 희석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을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의회에게 맡기고, 제 생각에 의회에게 맡기고, 대법원 전에 이미 판사를 임용할 때부터 온전한 대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임용 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는 행정부 이야기는 안 했는데, 행정부에 있어서 그 행정부가 할수 있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시행령 만드는 일, 시행령이 어떨 때는 법안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위임입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시행령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그냥 공청회 한번 하고 치우죠. 근데 그런 어떤 공청회 한번 하고 치우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그리고 공청회를 했을 때 그때 나오는 목소리들은 어떠한 제도적인 권한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했다 이런 거죠. 말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시민의 직접 참여라든지 그리고 그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대의성을 띠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제도적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일을 혁신하는데 공무원들의 자기 이익 추구를 통해서 혁신하지 못한다면은 결사체가 준공공기관으로서 그러한 부문의 일에 위임을 받아서 그러한 일을 몇년 동안 실시하고 안착시킨 뒤에 국가기관으로 다시 넘겨주는 어떤 혁신적 결사체 민주주의 제도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정당체계 그리고 결사체의 체계 이 모두에서 공히 과대대표되고 있는 어떤 권력 집단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복수성을 가진 어떤 정체성과 정책 연합을 단순히 단수성을 가진 동질적인 집단으로 다루어 버리는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지금 이 시민민주주의 강의 끝나고 나서 민주주의 질적 도약에서 소개할 제도적인 민주 디자인의 아이디어들을 핵심들은 많이 소개를 했죠. 예, 그때 가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결론들을 봅시다. 문단 46, 11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나는 심의적 성격을 개선시킴으로써 의사결정의 과정의 공정성을 자동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는 연구들이 설득력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원론적인 어떤 규범적인 방향성을 탐구하는 연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 Deliberative Democracy라는 이 책 이름도 그거지만은 그걸 한번 아마존에서 쳐보세요. 그러면은 5권 중에 4권은 실제적인 문제를 다뤘다기보다는 뭐 롤전이 하버마스니 해가지고 공정성과 관련해서 규범적으로 심의 체제가 어떻게 원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를 토론하는 것인데, 저로서는 그런 책을 너무 많이 읽는 것은 한권 읽으면 됐고 너무 많이 읽는 건 시간이 좀 지체됩니다. 제도 디자인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 디자인들을 마련해 놓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걸 비교 검토하면서 그런 원리적인 문제를 결합해서 사고해야지 그거 자체로 자동적으로 온전한 대의 없이 공정성을 개선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민주주의 체제를 고려할 때는 온전한 대의의 문제를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역자평이 이제 실수로 들어갔는데 역사편은 또 따로 파일로 제가 올려놨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우리가 여기서 지적한 것들도 우리 민주주의 질적 도약 시간에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